내년에 붉은 말에 해라서 제가 오늘 다 그래. 붉게 쫙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붉은 와인.
붉은 와인에 붉은 꽃에 붉은 옷까지.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내년 전망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내년 전망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 미키피디아 첫 Q&A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나 저희가 오늘 별도로 올릴 게시물에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많은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지난주에는 2025년 총정리를 해봤고
네.
그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또 절치부심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될지 좀 네.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주식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주식시장이 없을 거라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그쵸. 그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돈을 벌었겠지.
연말에 이제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뭐 내년에 어떨 거다, 어느 섹터가 좋을 거다, 뭐 상반기가 어떻고 하반기가 어떨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재미로만 들으시면 되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내년에도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거예요. 그게 무슨 연초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전망이 보이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내년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기업들 실적들이 최근에 너무 좋아. 그리고 내년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이자율도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실적이 좋고 돈이 많아지면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도 내년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큰 그림을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결국 돈의 흐름이라는 것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전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은 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AI예요.
버블이냐.
AI에 대한 기대와 버블이 반복할 거고 내년이 무슨 결과가 나오는 해 절대 아닐 겁니다. 내년도 이제 기대와 버블론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버블에 7가지 신호가 있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신호가
그,
많네.
그래서 그 7가지 신호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년이 어떨지를 한번 보면은 인사이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첫 번째 버블의 신호. 긴축적 통화 정책이 나오면 버블의 신호라는 거예요. 너무 과열이 되니까 나라나 은행에서 긴축을 하는 거야. 돈을 묶는 거야. 긴축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자율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 반대예요. 지금 분위기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년에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기준금리 내리려고 지금 엄청난 압력을 하고 있고 아예 연준 의장이 내년에 바뀔 건데 뭐 지금 전망은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갈 거다가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블 붕괴 신호는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버블 붕괴 신호는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거야, 기업들의. 역시 지금 완전 반대예요. 요즘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은 물론 모든 기업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특히 진짜 엄청 좋죠.
네, 그러니까요. 뭐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네. 그렇고. 그게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터졌을 때랑의 결정적인 차이야. IT 버블이 터졌을 때는 실적은 안 나오는데 야 인터넷의 세상을 바꿀 거야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뻥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래서 닷컴 버블 터졌을 때는 나스닥이 거의 80%가 빠졌어요.
와.
자,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물론 고점 대비 그 빠진 거를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 뭐 막 펫닷컴 이런 그냥 닷컴만 붙으면은 실적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신호도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세 번째 버블 붕괴 신호는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 도망가려고.
네, 내부자들이 이제 미리 보고 야 뭐야 던져 던져 한다는 거예요.
배를 버려라.
네, 맞아요. 내가 먼저 뛰어내려야겠다. 현재는 뭐 내부자 매도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뭐 일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팔란티어 CEO가 주식을 일부 매도를 했대요. 근데 뭐 그게 꼭 무슨 뭐 터질 거라고 매도한 게 아니라 뭐 그분들도 돈 필요하니까.
그죠. 뭐, 예, 집 샀나 보지 뭐.
네, 예,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현금화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우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 버블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투자한 사람들이 팔면은 요즘 막 야 이거 버블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버블 붕괴 신호는 사기가 많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뭐 AI 관련된 사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는 없고, 근데 또 요즘 대표적으로 버블론을 주장하면서 이거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예요. 야, 지금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감가상각을 너무 길게 한다는 거야. AI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막 요즘 확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30조를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했어. 그 가치가 내년에도 30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사면은 그 다음에는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중고로 팔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5, 6년 정도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30조의 데이터 센터 증설에 투자를 오래 했다면은 매년 한 5조 원씩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근데 마이클 버리 주장은 5, 6년이 말이 돼? 이거 3년이야. 매년 너희 10조씩 비용으로 까야 되는데 5조만 까고 있네? 뭐야? 너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풋옵션을 그렇게 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요즘 또 자기 투자 회사를 문을 닫고 무슨 뉴스레터를 시작해서 그거 가입하라고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블룸버그가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거는 뭘까 좀 그런 의문이 네.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의문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버블 붕괴 신호는 공급자 금융이에요. 이게 우리 AI 영상에서도 얘기한 순환 거래라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AI 기업에다가 지분 투자하고, 그럼 그 AI 기업은 엔비디아한테 지분 투자로 받은 돈으로 엔비디아 GPU 사고, 이제 돈이 돌고 돈다라는 우려예요.
뭐, 돌기만 한다.
그렇죠. 예. 이 공급자 금융은 지금 뭐 확실하게 있고, AI 버블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요즘 요 순환 거래예요. 제 생각에 순환 거래가 있는 거는 맞는데, AI 시장이 진짜 큰다면은 이거는 다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질 거고, 만약에 AI 시장이 뭐야 생각보다 안 크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몰린다예요. 이건 확실히 맞아요.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즘의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미키피디에 보시는 많은 분들처럼 이제는 똑똑하고 정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사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뭐 버블론이 나오면 또 많이 팔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11월 달에 한 25% 정도 빠졌었고, 버블론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지만은, 그리고 뭐 아이온큐나 코어위뷰 같은 기업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버블론 같은 우려가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위험해서 좀 팔아야겠네라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버블이 터지려면은 사자 하면서 이 버블이 막 계속 커지고 커지다가 빵 터지는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터져주는 거는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가는 신호라는 생각도 들어요.
압력이 분산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곱 번째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럴 리가.
네,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이 감소하는 신호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조 다니며 사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버블이 터졌을 때를 보면은 그 전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그 서프라임 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막 주다가 사람들이 결국 못 갚으면서 도미노로 이게 주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부채를 받은 사람은 돈을 못 갚아서 무너지고, 그 부채를 빌려준 은행은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라고요.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도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부채를 90%를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대요. 10만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내 돈은 만원이고 9만원 은행에 빌려주는 거야. 그만큼 과열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랑 은행이랑 쫙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 있잖아요. 왜 2000년대 초반에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엄청나게 남발하면서,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막 그러면서 카드 발행 받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신용불량자 많이 나왔잖아요.
욜로하다 골로 갔던.
맞아요. 맞아. 이래서 부채가 많아지는 것도 이제 버블의 신호이기도 하고, 요즘 AI 관련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생각하는 게, 지금 부채를 이제 발행하는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빅테크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받는 부채가 기업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부채를 받아서 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라클처럼 부채 비율이 좀 심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채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이 오라클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기업을 광산 속의 카나리아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요?
광산에서 유독가스 높아지면은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카나리아가 막 힘들어하면 야 이게 뭐 이상인 것 같아 나가자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광산 속의 카나리아인데 요즘 오라클이 광산 속의 카나리아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라클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오라클 주가도 이 우려 때문에 올해 고점을 찍고 한 40% 빠져 있어요. 물론 올해 연초 대비하면은 20% 정도 올라 있어요. 그래서 AI 때문에 쫙 올랐다가 뚝 떨어진 뭐 대표적인 기업이 오라클이에요. 근데 여담인데 저도 올해 오라클을 조금 담았단 말이에요. 제 포트폴리오에. 근데 오라클은 제 포트폴리오에 뭐 0.05% 뭐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주식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남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사라면 안 살 주식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면은 수익 관계없이 파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오라클을 보면서 아 이건 그냥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만간 실적 발표 나와요. 그래서 실적 발표들을 좀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버블 우려로 돌아가면 뭐, 야 AI 버블 오니까 다 팔어. 야 AI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다 몰빵해가 아니라 우리 미키비트 자주 얘기하는 내가 무슨 주식의 종목이나 타이밍을 맞출 거라는 착각하지 말고 뭐를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S&P 500 같은 지수와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를 하면서 좀 위험하지만 내가 혹하는 주식들은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서 장기적으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늘어나게 하는 거 이게 뭐 새해에도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주식 하나하나만으로 돈을 벌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로 돈을 벌자.
그렇죠. 왜 투자를 하면서는 AI든 뭐 지수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 행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잘 통제하는 게 뭐 투자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렛댐하고 네.
또 내년에 정말 재밌으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 구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미 불이 붙었죠.
네, 이미 불 붙은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가 AI에서 키왕짱인 건 다 아실 테고 요즘 구글이 심상치가 않아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구글에는 TPU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TPU는 구글이 만든 자체 AI 반도체예요. GPU는 일반 명사예요. 엔비디아의 GPU도 있고 AMD의 GPU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아직 TPU가 엔비디아 반도체까지는 아니지만은 성능도 좋고 효율적이고 구글에 아주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TPU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기는 하지만은 엔비디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TPU가 엔비디아 GPU보다 가격도 싸. 그리고 구글은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AI 투자를 다 내돈내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서 말한 부채나 순환거래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야 구글 얘네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것 때문에.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TPU를 구글이 자체적으로만 사용해 왔어요. 근데 요즘 구글이 이 TPU를 이제 다른 기업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B2B가 열리는
거. 네, 뭐 구글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판다고 인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뉴스들이에요. 근데 지금 메타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게 당장 엔비디아의 그 GPU 생태계를 흔들 정도까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CUDA라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제 엔비디아가 다잡고 있던 이 시장의 경쟁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막 퍼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숫자도 있지만은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토리를 보아하니까 야 이거 둘이 이제 붙겠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구글 주가는 막 올라가고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AI 모델을 보면은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지만은 현재는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두 개가 그냥 탑2 구도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가 사용자도 제일 많고 저도 요 두 개만 유료 사용자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엔비디아와 전략적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GPT는 대부분 엔비디아 GPU에서 돌아가고 우리 앞서 말한 순환 거래에서도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오픈 AI로 대표되는 요 생태계와 구글로 대표되는 다른 쪽 생태계, 이 두 생태계가 내년에 많은 격돌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시장 전체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경쟁이 돼야지 시장이 같이 크거든요. 저희 미키피디아 두 번째 영상으로 우리 AI 전망 영상을 약 한 2년 반 전에 올렸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PC 시장에도 두 개의 생태계, 윈도우스와 맥킨토시가 경쟁을 했고, 모바일 시대에도 두 개의 생태계, iOS와 안드로이드 경쟁했고, AI 시대에도 두 개의 생태계가 경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2년 반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쯤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약 1년 반 전에 만든 빅테크 영상에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는 구글 같은 빅테크가 지금 자체 반도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언젠가 이들의 반도체가 엔비디아 GPU를 대처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엔비디아 주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1년 반 전에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미키피디아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자리에 애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쵸.
그게 아쉬워.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오픈AI 요 생태계가 있고 요쪽에 구글 생태계에 이거는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여기 애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구글 쪽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애플의 지금 문제는 좋은 AI 모델과 서비스가
없잖아요.
없지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접점이 되는 디바이스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글과 애플이 잘 협업을 해서 제미나이 기반의 AI가 애플의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둘이 짝짝꿍이 잘 될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날 것 같기도 한데 제미나이는 결국에 삼성이랑 갤럭시가 선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구글이 더 같이 일하기 좋은 파트너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챗GPT보다
왜냐하면은 애플은 이미 구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으로 실어주면서 1년에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거의 1년에 20조 원 정도를 구글에서 받고 있어요. 그 20조 원은 애플한테는 그냥 순이익이야, 순이익. 둘이 많은 경쟁을 하지만은 또 아이폰 생태계 안에서는 엄청난 파트너예요. 이게 깨지면은 애플은 20조 원 순이익이 날아가거든. 그만큼 둘이 끈끈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이 줄 수익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에 엔비디아, 오픈AI, 그리고 뭐 오픈AI 지분 투자 제일 많은 건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오픈AI 돈 받아가지고 데이터센터 짓고 있는 오라클,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 축을 이루고, 구글, 그리고 구글의 TPU는 브로드컴이 만들어요. 브로드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른 축을 이뤄가지고 요 둘이 두 개의 생태계를 경쟁하면서 AI 시장을 확 키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주식 뭐 사야 돼? 엔비디아 사? 구글 사?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럴 때는 둘 다 사야죠.
그죠.
이게 큰 다음 민다면 내가 굳이 여기서 얘가 이니까 내가 그거 왜 판단하고 있어? 둘 다 사면 되지.
그죠. 네. 그냥 이거는 여담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구글이 최고다. 이 와중에.
네.
왜냐면은 여기는 심지어 삼성, 갤럭시, 애플 자체 서비스 있지. 데이터 센터 자체로 있지.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냐, 남한테 의존하는 생태계를 갖고 있냐가 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글이 진짜 최고입니다.
짱이에요. 게다가 오픈AI 돈 못 벌거든요. 구글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구글은 제미나이가 돈이 안 돼도 네.
사실 다른 걸 뭐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구글 자체가 ETF 같다.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해칭이 되는 네. 기능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내년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오픈 AI가 상장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하면은 이변이 없는 한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네. 지금 1조 달러 상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와. 한 1조 달러면 약 1,4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와.
1,400조 원의 기업 가치면은 삼성전자 약 두 배예요.
지금 시총에.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오픈AI의 올해 추정 매출이 약 20조 원 정도예요. 그리고
아하.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약 1,000조 원 정도를 써야 돼요. 그 1,000조 원은 아까 말한 오라클 줄 돈도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런 재무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가치로 상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지금의 무슨 챗GPT만으로는 힘들고 뭐 그렇죠.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런 구글 같은 사업 모델 정도는 보여줘야지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IPO라도 성공을 시켜야 자금이라도 좀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
네. 돈이 필요하거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AI의 기대가 막 시장이 막 뜨겁게 계속 이어간다면은 좋은 가치로 상장할 수 있을 테고 만일에 버블론이 많아진다면은 아마 상장을 미루지 않을까. 그리고 상장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오픈AI는 매 분기마다 실적을 까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까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엄청난 버블론에 시달릴 거예요. 상장한 그렇죠. 이후에
IPO 하는 게 다가 아니니까.
맞아요. 꼭 오픈AI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게는 IPO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까야 되니까 매 분기마다
다 까야 되고 그 상황에서 매출 안 나오면 그거 다 주식으로 연간이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주식도 박살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픈AI가 상장을 한다면은 탐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상장하고 숫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출렁 있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모가에 사지 말고.
맞아요. 이거를 잘 보여준 게 페이스북 상장 때였어요. 페이스북이 상장을 했어도 똑같았거든요. 야 이거 너무 얘네 부풀려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는데 꽤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페이스북은 그때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 이거 너무 뻥튀된 거 아니야 하면서 상장 후에 주가가 한 반토막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그때 산 거야 페이스북을. 아, 네.
박앤세일 할 때.
네, 물론 제가 이때가 바닥인 걸 알고 산 건 절대 아니죠. 장기적으로 페이스북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문에 산 건데, 근데 페이스북은 그래도 상장했을 때 순이익이 조 단위로는 나오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픈AI는 앞서 말한 대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추정이지만은 매출액 20조에 써야 될 돈 1000조 원 정도면은 순이익 나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할지, 실제로 까보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저희가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면 또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전망 얘기하는데 트럼프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네. 근데 우리 또 전망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전망들 한번 돌아보면은 저희가 이제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됐을 때 트럼프랑 머스크 깨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올해 실제로 둘이 완전 쨍그랑 깨졌다가 지금은 또 잘 회복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25년 전망을 했던 영상에서 2025년은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주식 시장만 보면은 미국이 잘 나가는 하나냐 아니었고 미국보다 잘 나간 나라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잘 나갔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나갔고 주식시장만 보면은 근데 외교적으로는 미국만 잘 나간 한 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트럼프가 진짜 외교의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이현 씨가 왜 이렇게 외교의 진심일까? 왜냐면 적어도 대선에서의 공약은 미국 우선이었거든요. 나는 미국에 집중하겠다. 왜 미국이 딴 나라 가서 맨날 군사 지원하고 돈 주고 있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역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40% 뭐 초반에서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주요 언론들 봐도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근데 외국만 나가면은 대우를 너무 잘해줘.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일부 기업의 임원분들이 회사에 가면은 임원이니까 막 밑에서 다 잘해주잖아요. 다 곱신곱신 되고 근데 집에 가면 이제 뭐 와이프나 아이나 다 무시하는 거야.
바가지 밀키는 거 똑같다.
아, 저기 쓰레기 버리고 와 막 이러고 뭐 아빠가 뭘 한다 그래요 막 이러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상무님들이 주말에 아유 김부장 뭐하나 막
등산 가자
그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적인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신경 써야지 왜 자꾸 해외 나가서 그거 하고 있냐. 그 대표적으로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아주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지자였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거 비판하다가 결국 트럼프와 싸우고 이분은 그냥 하원 의원에서 자기 이제 그만한다고까지 발표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해외를 주무르는 큰 힘이 관세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파라고 부르는 그 관세가 이게 맞는 건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 결과였다 해서 또 많은 게 움직일 거예요. 물론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난다 그래서 관세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건 일부 관세만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게 불법이라고 판결 났다 가지고 아 그랬나요? 아 제가 잘 몰랐네요 라고 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든 다른 수를 쓰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야. 어느 정도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이 됐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아 이제는 오케이 여기는 15% 여기는 얼마 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얘가 또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장이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또 해외 순방해야지.
그치. 그리고 내년 트럼프의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는 중간선거예요. 내년 중간선거 이제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바꾸는 선거가 있고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있냐 왜냐면 지금은 상하원 다 공화당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과연 흔들릴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위해서 또 내년에 주식시장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예, 유지해야죠.
예, 물가도 잡아야 될 테고 요즘 뭐 그래서 야 나 소득세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아 너무 무서워.
역시 관전 포인트냐. 자 그럼 우리 산업으로 좀 옮겨가 보시죠. 어떤 네. 산업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첫 번째는 단연 피지컬 AI예요. AI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피지컬은 그 AI가 이제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와서 상호작용을 하는 AI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과 로봇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움직이는 거는 AI잖아요.
이번에 니키님 테슬라 업데이트 하셨겠네요.
아 진짜 드디어 한국에 FSD 이제 정확하게는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인데 나는 감독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 차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정말 놀라면서 쓰고 있어요. 진짜 운전 잘해요. 진짜 신기하게 잘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서도 막 공사가 있다던가 뭐 앞에 골목길에 택시가 온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 자율주행 뭐 기술이나 인프라나 규제나 지금 선두그룹은 아니잖아요. 한국의 테슬라 FSD가 또 큰 이제 폭탄을 하나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한국의 이제 자율주행도 좀 많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한국은 완전 자율주행 택시도 없잖아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주자가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죠 당연히. 아. 네. 로봇은 크게 산업용과 민간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용은 공장이죠. 요즘 뭐 공장이든 물류센터든 뭐 로봇이 대체하는 거는 뭐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은 식사시간이 필요해. 휴가가 필요해. 연봉을 올려줘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름칠만 좀 해주면.
네. 그래서 왜 그런 공장들은 로봇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을 안 켜야 된대요 안에. 로봇들이 무슨 뭐 이렇게 앞 눈을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들은.
정해진 위치에 네,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앞을 보고 하는 로봇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로봇은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안을 어둡게 해놓은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크 팩토리라 불러. 그래서 다크 팩토리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야. 공장 운영은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양면이 있죠.
그렇죠. 네.
반면에 개인용 로봇은 아직 먼 것 같아요.
청소기 정도?
네. 2026년이 뭐 개인용 로봇이 뭐 본격적으로 퍼지는 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내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로봇들 데모들 보면은 아직까지 사람의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손 같은 거 조종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모르겠고 말씀하신 진짜 청소기 정도? 근데 청소기는 이미 뭐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예. 저는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로봇이.
예. 저는
굳이.
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설거지하고 빨래개는 얘기 엄청 하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해주면 귀찮은 게 많이 없어지니까 청소, 빨래, 설거지만 해줘도 집안일이 많이 편해지는데 그거를 잘하는 로봇 이 굳이 나처럼 생겨야 돼? 아니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언맨의 더미처럼 생겨도
그렇죠.
일만 잘하면
일만 잘하면 되죠. 네. 네. 오히려 나처럼 생기면 좀 이상하잖아. 네. 네.
불쾌한 골짜기 확 올 것 같은데
여기 서 있으면은 오씨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짜 흥미롭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예요.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네. 데이터 센터에 가장 큰 문제가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난 영상에서도 올해 전력 관련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저산의 에너빌리티.
네. 데이터센터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네. 근데 얘를 우주로 보내면은 24시간 태양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24시간 그 엄청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배터리도 필요가 없어요. 저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 얘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궁극적으로는 우주에서 운영하는 게 더 쌀 거다라는 거죠.
운영비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또 구글이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걸 발표했어요. 선캐쳐. 태양을 받는다. 네. 그래서 순다 피차이 CEO 얘기로는 2년 정도 후에는 TPU를 우주로 보내서 뭐 테스트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 또 우주 하면은 일론 머스크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5년 정도 안에는 우주에서 데이터가 돌아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까지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은 저는 인류는 이렇게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면서 인류는 진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게 우주산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우주산업은 크게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습니다. 근거리는 이제 우주에다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성과 지구와 뭐 통신을 하던 내비게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근거리 우주산업이고 이건 뭐 이미 많이 상용화 돼 있죠.
우리
뭐
스타링크도 있고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도 우주 근거리고 휴대폰 시계 시간도 우주 근거리예요. 얘는 위성에서 쏴주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주 원거리는 뭐 달이던 더 나아가서는 화성이던 일로 가서 자원을 채취하던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서 살던 이게 우주 원거리. 아직은 이제 갈 길이 좀 먼 게 우주 원거리죠. 미국 우주 산업은 이제 과거에는 정부 주도였고 요즘은 민간 주도로 넘어왔죠. 민간으로 우주 산업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횟수도 지금은 제일 많고 위성 기반의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프 베이소스의 블루 오리진도 최근에 이제 왜 로켓이 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가지고 재활용하는 여기 성공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은 비상장사예요. 맞아.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주 기업은 로켓랩이에요. 로켓으로 위성을 우주에 올려주기도 하고 거기에 실으는 위성도 만드는 기업이에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듯이 이런 우주산업 같은 산업은 개별 기업을 고르기보다는 그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산업은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만, 작은 일부만 투자해서 내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게 또 역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내가 공부하기도 많이 어려운 분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이길지 아직 너무나 얼리예요, 아직은.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 분야에서 눈여겨보시는 ETF도 혹시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하나원큐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네, 아주. 미국 우주항공 테크.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보니까 앞서 말한 로켓랩 그리고 나사 등의 우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그리고 로켓 만드는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우주 항공 테크잖아요. 우주는 알겠는데 항공은 뭔지 봤더니 이게 UAM이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업한다던 그
네,
건가요?
네. 그 UAM이 뭐 간단하게는 Urban Air Mobility.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비행체가 뭐 사람이나 물자를 날라서 이동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 드론 택시처럼 생긴 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UAM이고 요런 비행체를 eVTOL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사람을 서울 도심까지 가는데 UAM을 이용하면은 20분 걸린대요.
아, 진짜 짧다.
그러니까 이런 eVTOL을 보면은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소음도 적고 친환경이고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기술이지만은 뭐 앞으로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UAM에서 제일 대표적인 기업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고 여기서는 내년에 미국이랑 두바이에서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큐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를 보니까 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그리고 eVTOL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 만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우주반 UAM반 요렇게 들어간 ETF더라고요. 이게 ETF의 매력이고 또 이래서 저희 종종 얘기하듯이 ETF를 살 거면은 이름만 보지 말고 안에 진짜 뭐가 들어가 있는지 꼭 보고 사셔야 됩니다.
ETF 먼저 사고 공부하고 나서 그 안에 가능성 있는 기업을 개별 주식으로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아, 그렇겠네. 그거를 보면서 어? 요거는 더 잘 되겠네. 그럼 내가 그 기업을 또 더 사는
거. 더 사는 거죠.
네. 또 하나 내년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토큰화예요. 토큰화이제이션, 채권, 주식, 부동산, 뭐 그림같이 현실에 있는 실물 자산을 그냥 상식으로 RWA라고도 불러요. Real World Asset.
아, 현실 자산.
네. 현실에 있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 위에. 우리가 기존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코인을 만들었는데 막상 쓸 데도 별로 없고 좀 투기성 자산으로 많이 발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진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사요. 지금은 복잡한 계약이랑 거래와 서류들을 거쳐서 이 부동산이 내 거인다를 인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토큰화가 돼. 그러면 나는 그 토큰을 사는 거예요. 사는 과정도 간단해지고 거래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누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서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내 거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위조도 어렵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진짜 장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코인 만들어가지고 코인 가격 떡상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이제이션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뭐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데는 이미 토큰화가 돼 있는 펀드들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 토큰화가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뭐 내년에 미국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 말고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2026년 뭐가 있을까요?
아우, 일단은 위키피디아 30만.
아,
우리 내년 초에는 지금 속도로는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위키피디아 30만 기대되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GTA6예요. 제가 또 콘솔 게임을 하나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나오기로 했었던
그렇죠.
1년이 또 추가로 미루어진 GTA6가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11월에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업로드를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이클 잭슨의 엄청난 팬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 4월에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나오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오랜 팬으로서 진짜 그의 음악, 그의 인생, 막 그의 고뇌, 그의 어두운 면, 밝았던 면도 있지만은 이러한 많은 면들을 복합적으로 다뤄주는 작품성 좋고 OST도 완전 그냥 끝장판인 영화가 나와주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잘 만들어주세요. 이 영화는 딴 사람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은 예.
개봉일 미뤄도 돼. 송도만 가져와. 예, 예.
또 역시 이것도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영화로 나와요.
아, 저 이거 기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상과학 소설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예요. 근데 이 예고편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제가 느꼈던 거가 예고편에서 많이 느껴져. 그래서 이 영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인데.
맞아. 배우도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네. 네, 배우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잘 고르시는 분이잖아요.
또. 맞아. 네.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내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토이스토리 5가 나와요.
아, 그쵸. 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저는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3에서 끝내지. 아... 왜 4를 만들었어? 라는 아쉬움이 너무 세게 들었어요. 왜냐면 그 토이스토리 3가 너무 아름답게 끝났거든요. 진짜 그 마지막 장면이 진짜 엄청난 감동과 이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느낌을 그... 세게 주고 끝났잖아요.
그 So Long Partner.
네, 그... 네. 네, 딱 이제 진짜. 앤디가 그 장난감을 딱 그
보니에게
네, 보니한테 주면서 끝내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끝났는데 저는 4는 별로였어요.
살짝 네, 조금. 네.
그래서 5가 그거를 만회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주제 의식이 좋더라고요.
네, 태블릿.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BTS 워낙 좋아해서 BTS 앨범 내년 나오니까 BTS 앨범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덕후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들이에요 내년에.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이 또 있죠.
아, 그렇네. 네,
북미 월드컵. 네. 네. 이번 북미 월드컵이 정말 큰 별들이 지는 마지막 행사일 거라서.
그렇네.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네. 있고, 네이마르, 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대로 뛰는 마지막 월드컵일 거라.
이야, 재밌겠다.
아,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얘기와 좋은 술. 아, 오늘 또 빨간색 술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아, 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술인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술이에요. 이게 몬탈치노에서 나온 브루넬로라는 술이에요. 얘가 야.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 지역으로 제일 유명한 지역이 토스카나예요.
맞아요.
토스카나에는 산지오베제라는 포도 품종이 나와요. 그 산지오베제를 만든 제일 유명한 술은 끼안티 클래시코라는 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 끼안티 클래시코보다 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조금 더 고급 버전의 토스카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얘를 약자로 BDM이라고 불러요. 이 BDM이 당연히 생산자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어떤 생산자든 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면은 마실만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마트 같은 와인샵에 갔는데 BDM이 10만 원 밑으로 있다. 아니면 그냥 10만 원 초반대 있다. 그러면 사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BDM들을 이제 가가지고 좀 할인해가지고 막 9만 원 이렇게 팔면은 무조건 사와요. 얘도 그렇게 사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술입니다, BDM.
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좋겠네요.
아, 선물용으로
좋은 분한테 선물을 할 때.
맞아요.
가격도 딱 적당하고.
네. 그리고 와인 좋아하는 사람한테 BDM 주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은 뭐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네. BDM 한 잔.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2026년에도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여러 관전 포인트들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2026년 관전 포인트들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